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걸 몸소 느끼고 계시죠?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네요.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새벽에는 아주 추울 정도로 선선한 바람이 드는 가을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길고 긴 방학도 끝이 났고요. 무더위를 피해 내려갔던 우리 도현형님네 가정도 돌아오고 천년만년 걸릴 걸 같았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시간이 이제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가나 하는 게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죠. 시간이 흘러가는 건. 근데 굉장히 큰 다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이 어떤지를 알고 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기다리며 살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먼저 끝나게 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먼저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고 그 끝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을 알고 있고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끝이 뭐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치 전부를 여기며 살면 고백이 바뀌겠죠. 주님 될 수 있으면 늦게 오십시오. 주님 될 수 있으면 내 때는 오지 마십시오. 주님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오시옵소서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잘 있었던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 날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축제를 그리고 성의를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이 되겠죠. 주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신 거겠죠. 물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의 핵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주님이 오실 것들 유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죽게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영혼이 다시 죽게 돌아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주님 좀 저의 삶을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좀 저의 삶을 주님과 함께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듯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성훈아 내 이 마음을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난 빨리 이 땅에 다시 가고 싶은데 그것을 미루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 마음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주님 마음을 그만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치는 우리는 이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선교사든 뭐 사역자든 이런 사람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었지만 모든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 있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경험은 로또를 맞는 것도 아니고 돈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놀랍고 최고의 경험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놀랍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작교가 되는 거겠죠. 주님과 그 영혼들이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엄청 대단한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뭐 어렵지 않고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뭐 정의를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리고 싶은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말 그대로 기록해놓은 역사서예요. 그런데 또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지만 또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하면 바울의 서신서들만 생각하시잖아요. 뭐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뭐 이런 것들. 근데 사도행전도 편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위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근데 여기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억된 거 보면 사도행전 말고도 또 한 통의 편지를 이미 보냈어요. 그 앞에 쓴 편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부터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일에 대한 기록이 앞에 쓴 글에는 적혀져 있고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후대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앞에 쓴 편지는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2절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뭐로 분류됩니까? 복음서로 분류되잖아요. 누가복음은 복음서이면서 편지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이면서 편지, 독특한 책인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에요. 분량이 너무 많고 그걸 나눠놓긴 했지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서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이 복음서잖아요. 앞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뒤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데오빌로에게 써 보냈습니다.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위해 썼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이걸 읽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다 읽고 났는데 결국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서 보냈을 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구나. 아,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한 편지를 우리에게 쓰셨을 때 이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아, 하나님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구나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고 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도행전을 딱 읽고 났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성령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 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읽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증인된 삶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안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교회가 일어나는구나 가 사도행전을 읽고 난 사람들이 내리는 그리고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들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증인된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다가 결론이에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사도행전을 표현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 순종했던 사도들이 성령에 따라 행했더니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그리고 증인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나면 야, 난 바울처럼 못 살겠다 가 결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고 나면 야, 나 저렇게 고난받으면 어떡하지 가 결론이 아니에요. 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증인된 삶인 거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성령께 위탁된 삶을 살아야겠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겠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가 사도행전을 읽고 난 우리의 결론 되어야 해. 아, 못하겠다. 어렵다. 안 되겠다. 야, 이건 누구만 하는 일이야. 라가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대요. 우리가 하도 권능을 받겠다는 말을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부흥회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엄청, 물론 권능이 파워예요. 말 그대로 다이나마이터 같은 능력이 권능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뭐랄까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막 진짜 확 하면 막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권능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권능 받으면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서, 뭐 이제 아주 단적인 예로 운동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잘하고, 뭐 힘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힘이 막 생기고, 막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외향적으로 바뀌어 갖고 막 하고, 막 노래를 못했던 사람이 막 노래를 엄청 잘하는, 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럼 권능을 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성령 충만하지 않나?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 삶은 어느 누군가만, 특별한 누군가만 살수 있고, 증인된 삶은 진짜 대단한 누군가만 하는 삶인 것처럼 너무 나와는 동떨어진 삶으로 멀리 멀리 보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는 권능은 단순히 그런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이 권능의 핵심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그런 기적과 같은 권능이 필요해야지만 증인이 될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식의 권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결국 결론적으로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권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입혀지게 되는 거죠. 이미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미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개발되어진 강점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게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강점이 있어도 성령의 권능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증인된 삶을 살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증인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도 성령의 권능 없이는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달란트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미 개발된 좋은 장점들, 강점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는 그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쳐 가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난 예전에 그냥 지나치고 지나갈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일로 볼수 있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수 있도록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내가 막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막 훈련을 받고, 물론 이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들지는 않아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진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진짜 바울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과 같이 진짜 증인된 삶을 내가 살겠다. 모르긴 몰라도요, 바울처럼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만큼이나, 그러니까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오게 잡 가득이 위해서 진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닐 만큼의 열심히 특심인 전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벌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정도의 전적은 갖고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그런 간증 보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주먹 한 닦아리 쓰시던 분이 예수 믿고 목회 되신 분들 그분들의 말씀 전하는 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전 주먹 한 가닥 하실 때의 열정이 남아있어요. 그 가닥이 남아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주님이 그에 맞게 쓰시는 도구들의 장점들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강점도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그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 역시도 어떨까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져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모든 방향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행할 때 행하는 모습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결론으로 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향이 다르면 이제 딴 데로 가겠죠. 그리고 권능이 없으면 증인된 삶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그것을 할 거냐는 두 번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져 있는가. 이 땅에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 삶의 고백은 아닌 채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맞춰져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결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각자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다 증인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칭찬받는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성령을 권능을 받고 사는 삶은 엄청 대단한 파워풀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갖고 성령을 따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이에요. 이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안에 이미 그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증인된 삶을 살고 싶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지금 이 시대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와 지금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해지는 방식이나 전해지는 모습이 다를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막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대가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이 시대에 갖고 있는 흐름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도 바뀌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만 가능한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그 탄식 안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거겠죠. 어쩌면 되게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모습 하나가 얼마든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바울과 같은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바울은 아니에요. 다 바울일 수도 없고 다 바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랬으면 사도행전 안에 바울 1, 2, 3, 4가 계속 나왔겠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바울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그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걸 소망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그 성령에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주의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뭐 바울처럼 못하겠다 저거 못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들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살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인도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높아질 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높아질 때, 때로는 이 땅의 가치가 더 좋게 여겨질 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앞에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겸손이 주 앞에 필요한 거예요. 어쩜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 가장 귀한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